오늘은 예,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동성애의 원인과 해결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의 원인과 해결. 로마서 1장 25절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32절 말씀인데 예. 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처음 통독할 때 이 구절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러면서 놀랐던 그런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뭐 27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있죠. 이게 우리말로는 수치스러운 애정으로 되는데 이게 vile affection입니다. vile affection, vile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러운, 혐오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affection, 애정이죠. 아주 그 더러운 애정, 더러운 욕정에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애정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사랑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affection은 아주 vile이라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dirty보다 훨씬 더한 게 vile입니다. dirty는 그냥 더럽다는 의미인데 vile하면 혐오스러울 만큼 더러운, 아주 그 구역질 나는 그런 뭐 의미죠. 그 vile affection이라고 하죠. 오늘 동성애 원인과 해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더러움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씀의 물로, 또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해서 저희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하심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늘 저희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한 은혜의 말씀 능력있게 선포하여 주시고 듣는 이마다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이것들을 저희가 마음에 붙들고 마음에 기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늦은 시간인데 주님께서 듣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이것이 모두 자라나 성령의 풍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거 미국이나 서구 유럽뿐 아니라 요즘은 한국에서 우리 조국 한국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동성애 문제나 그 트랜스젠더라, 젠더가 성이거든요. 트랜스젠, 트랜스 이제 바꾸는 거죠. 그 성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트랜스젠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흘러나옵니다. 1년에 한국에서만도 한 250여 명가량이 그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동성애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때에도 있었고 로시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극성을 했고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죄악입니다.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동성애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교도의 문화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 미국에서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여겨져서 동성애자들은 예외 없이 곧바로 발견되는 즉시 마치 나병 환자들 옛날에 격리하듯이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원을 수용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동성애는 사회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예인들뿐 아니라 목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이들을 위한 교회가 있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포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 중에서 동성애자가 있다거나 또는 자녀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때로 다루기 거북한 내용이지만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음행의 결과는 언제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음에 주목하십시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의 음행, 그런 모든 음행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 따랐습니다. 이는 후세에 본을 남겨두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들을 경배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을 내어주셨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포기하셨으니 24절,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을 내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내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첫째 그들을 부정하며 내어주셨고 24절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26절에 수치스러운 애정, 더러운 욕정에 내어주셨고 28절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감성, 감정과 이성이 모두 버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포기하셨다. 하느님께서 내버려 주셨단 말이에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수치스러운 욕정에 따라 본성을 거슬러 행동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따라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몸도 이상하게 생기고 애정도 욕정이 감정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서 싫어해야 될 것을 좋아하게 되고 미워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오히려 감정적으로 막 싫어지고 멀어지고 이 감정이 이상하게 생긴 거죠. 이 감정의 문제가 생기란 말이에요. 한 거죠. 다음에 지식도 마찬가지, 마인드도 마찬가지란 거죠.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진리의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말씀은 싫고 듣기 싫고 배척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은 종교와 철학과 교육과 의학 등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단지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꿈으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 전에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생긴 문제는 하나님과의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생긴 문제는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돼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함으로 생긴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까지 결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신 그 심판의 결과는 인간들의 그 자정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른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해결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와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의 문제가 그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거기서 문제 원인을 찾고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23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25절에 따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고 하고 또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겼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 종교의 핵심은 본래의 것을 바꾸어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란 본래의 것을 바꾸어서 경배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습니다. 누가 말하길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원래 선한 것으로부터 나와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적절한 말입니다. 악은 선이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역시 진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거짓이 언제나 참과 유사한 것은 진리로부터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다. 왜 비슷합니까? 선한 것으로부터 나와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겁니다. 이단들이 정통과 비슷한 건 역시 거기서 뭔가를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대. 사람들이 바꾼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성경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리가 뭐죠? 성경입니다. 아,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면 두 가지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바꾸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로 바꾸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성경을 뭔가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죄인들은 이 두 가지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온 힘을 다해요. 그리고 진리를 믿기보다는 사실 진리를 바꾸지 않아도 이미 거짓으로 선포된 무엇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를 좋아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별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바꿔가지고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슈퍼스타다 이러면 그 놈은 그 소설로 만들든 희극으로 만들든 영화로 만들든 막 팔려요. 거짓으로 바꾸기만 해야 팔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혁명가다 그러면 그건 망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계층의 어떤 지도자다 그러면 막 먹혀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러면 그게 막 돼요. 예수님은 뭐 막달라 말에 사실상 남편이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뭐 성별한 뭐 성배 그런 책 있죠. 성배라든지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도마 복음이라든지 아주 이상한 하여튼 예수를 뭔가로 좀 유사하지만 뭔가를 바꾸기만 하면 거긴 좀 더 열광을 합니다. 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뭐뭐뭐다 이러면 막 거기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제가요 우리 제가 홈사이트 하루에 저희 블로그 말고 홈페이지는 하루에 한 40명 정도밖에 방문자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500명이 방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그 대체 우리 홈페이지 갑자기 어느 날 왜 이렇게 나 해커가 왔나 생각했더니만 제가 그 킹제임 성경하고 이 진리의 성경과 사탄의 성경이란 글을 하나 써놨는데 그 사탄의 성경이란 글이 그때 마치 이 사탄의 성경이란 게 체코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막 이 책이 사탄의 성경이란 책이 막 이만큼 큰데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야. 근데 영국에서 그쪽으로 반환이 된 거야. 그 사탄의 성경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게 우리 또 사이트에 사탄의 성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의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사탄의 성경하니까 뭐예요? 며칠간요. 검색어 1위였어요. 검색어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만 하면 시도 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거짓으로 바꾸는 책들 그런 그 얼마나 많으세요. 그건 내기만 베텔러가 돼요. 이거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예수를 거짓으로 바꾸기만 해서 네 명은 스타가 된다고. 그럼 그저 좀 점잖은 정도가 뭐냐면 아 예수님은 1, 2,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뭐, 기독교의 창시자다. 뭐 그 정도는 그나마 좀 점잖은 편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 성인지 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줄기차게 하나님 형상이시고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막 바꿉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 온 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런 책은 막 팔려요. 그런데 막 관심이 막 갑니다. 주 예수님 누구신가요? 성경이 말한 대로 알려고 하지 않나? 바꾸면 믿습니다. 바꾸면. 막 바꾸라 해 바꾸라. 성경도 그냥 성경은 안 팔립니다. 킹제임 성경은 안 되는데요. 막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현대인 역본. 뭐 현대인을 위한 무슨 성경 뭐 이러면 막 그럼 팔려요. 그 사람 관심을 받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성경을 훼손하고 변질시킵니다. 절대 무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뭐 유대교의 종교 경전이나 고대 중동 지역의 신화나 전설인 것처럼 민담을 집대성한 종교 경전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꿔야 그대로 받아들인데 거짓을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진리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느니까 적습니다. 왜? 진리를 왜곡해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형상으로 바꾼대. 이렇게 바꾼 결과가 뭐냐? 바꾼 결과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거짓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해버리시거나 칼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여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악에 대한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이내 더욱 악을 행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신다. 죽이시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면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면 그들은 뭘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그들은 뭘 하느냐예요.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주신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26절.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도 여자들도 본래대로 설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바꾸었으며 이 수치스러운 애정이 바로 더러운 욕정, 혐오스러운 애정이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도덕적 가치, 영적 가치만큼만 자신이 도덕적이고 영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새겨진 그 도덕적 가치관만큼, 영적 가치관만큼만 그 사람이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 도덕적 능력의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타락을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우상의 수준 아래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는 그 경배자의 수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어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주셔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본성까지도 바꾸도록 버려두십니다. 사람은 본래 이성에 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성에 끌려. 애정은 이성을 향해서 일어나고 표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믿는 이들은 그 본성의 애정까지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죠. 밥이 식도로 가야 정상이죠. 밥이 기도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물을 마시는데 기도로 넘어가면 되겠냐고. 이 본성이 뒤바뀐다는 게 뭐냐? 본성의 애정이 뒤바뀐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러운 욕정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사람의 이 감정적 본능이 본성 그 자체를 거슬러서 막 일어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고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두신 까닭입니다. 이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성정체성이란 진단이 얼마나 헛된 연구 결과고 헛소리인지를 밝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또 아니면 의사들이 이건 성정체성의 문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본성을 거슬러란 말을 주면 본성을 거슬러. 본성이란 뭡니까? 네이처죠. 태어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입니다. 이건 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죠. 예를 들면 병아리는 아무리 물 곁에 둬도 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병아리의 본성이 물을 싫어해요. 그러나 오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오리 새끼는요. 같이 놀다가도 물 곁에 가면 자연스럽게 싹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왜? 이것이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초식동물은 함께 있어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식욕이 아무리 왕성한 초식동물이라도 서로를 향해서 식욕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오리처럼 물속으로 뛰어들고 뭐 소가 닭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면 그건 이상현상이고 기이한 현상으로 연일 뉴스에 나올 겁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어릴 때 시골은 뭐 경운기가 있거나 아마 트랙터가 있거나 그런 시골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훨씬 뒤에 이제 농업이 기계화가 됐고요. 그 소가 전부 노동력이 거의 뭐 전부예요. 그 소를 낮에 그렇게 일을 시키면 소도만 지쳐. 그러면 때로 없잖아요. 소를 먹여야 되는데 풀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개구리나 구렁이를 잡아다가요. 풀에 싸서 소를 입어주면 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먹어요. 그럼 사실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구렁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무기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막 집어 넘어가요. 막 하도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어릴 때 시골 때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인도에서 보니까 농장 주인이 자꾸 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꾼이라서 잡아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가 닭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뉴스에 며칠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소를 잡아다가 막 팔라고 연구해야 된다고 막. 근데 그게 이제 소가 극도의 무기질이 뭐 부족하면 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요. 그 소는 본성상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 죽어도 닭을 향해서 뭐예요? 먹고 싶다는 본성이 안 일어난다고. 그냥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뭐예요? 이 본성을 거슬러란 말이에요. 이 본성을 거스른 거죠. 아, 닭이 말이죠. 아, 난 그냥 물 속에 뛰어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미쳤다 그러지. 그 미친 닭이지, 그죠? 안 그래? 그게 본성을 거슬러란 말이에요. 그게 본성을 거슬러. 근데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아니, 뭐가 욕지 일어났다 이거야. 그 본성을 거슬러란 말이야. 여자가 있는데 뭐가 있지? 피한 일이었다 이거야. 이거는 완전히 닭이 물속을 뛰어들거나 소가 있잖아요. 응? 뱀을 잡아먹는 일보다 더 기이한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거야. 그게 성정체성의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본성이 뭐가 뒤바뀌었다 이거야. 본성이 뒤바뀌었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아무런 애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본성을 거슬러서 막 그런 애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바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애정을 바꿔놓습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혼잡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부패케 하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 보응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한 대 불 내려가지고 막 죽여버린다. 이런 강의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동성애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물로 치료하려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면 치료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카운슬러들의 심리치료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동성애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주시는 것만이 뭐라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거죠.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왜? 그것이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안 되면 해결에 대한 해결책도 안 나온다 이거죠. 이 사회는 지금 이런 치료를 거부하고 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그 성경이 말하는 원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뭐 생물학자들이나 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그들을 포용하자고 외칩니다. 그건 치료책이 아니죠. 그건 용인하자는 거죠. 용인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우리 사랑으로 감싸줍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로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를 때 본성을 거슬러 일어나던 그 더러운 욕정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이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성경은 동성을 보기 흉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를 자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나오죠. 보기 흉한 짓.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유전적 요소가 아니란 겁니다. 환경 요소가 아니란 거죠. 생물학적 본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성애를 자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니란 겁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게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다양한 이론적 논리를 마련해서 그들을 정당화해주고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줘요. 응?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뭐 이들의 결혼생활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결혼생활을 인정해주자는 말은 뭡니까? 합법화시키자는 말은 그 택스 좀 해결해주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들이 갖는 모든 사회적 혜택을 다 주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들 먹여 살릴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이거지. 또 합법화된 순간에 자녀들 입양을 또 허락해줘야 됩니다. 이 합법이 그냥 단순히 합법이 아니에요.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게 너무 많아요. 합법화가 되는 순간에 동성애를 뭐라고 하면 우린 절대 불법자가 돼버립니다. 그게 합법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법이 합법이라고 한 순간에 우린 그때부터는 차별을 못합니다. 그럼 성차별되듯이 차별돼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결제 우리가 죄인 돼버립니다. 그렇죠? 불법이라고, 불법을 합법화 시킨 순간에. 근데 이 시대가 뭐, 어떤 시대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뭐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보기 흉한 짓,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다, 이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막 주장하는 사람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의사라는 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듣고, 그 성경도 배운 의사인데, 성경도 아는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하니까, 인간이 게이가 아닌가, 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지가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동성애가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잘못이 아니면 설파하는데 주력을 하는데, 동성애 문제는요, 성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요. 정치적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생물학적 문제나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야 되죠.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했어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받았다. 이게 뭐 이게 뭐 성병일 수도 있고 에이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에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심리적 좌절감을 줍니다.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그 인격이죠. 인간은 인격이 있죠. 하나님의 신격이고 인간 인격이 있는데 이 동성애가 이거 딱 인정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인격적 좌절감을 맛보다 자신이 동물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들을 스스로 자신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동성애자들은 다 그래요. 그 동성애자들이 쓴 그 글이나 그 잡지가 있거든요. 전 참고로 한번 봤어요. 그 편집장이나 그 사람들 보면 항상 그 모델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델일 수 없죠. 당연히 짐승이에요. 그 상가 짐승들을 보라 해요. 짐승들 보라. 본능에 충실한 그 짐승들 보라. 근데 짐승들은 동성이 없어요. 그거 아주 웃긴 놈인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짐승들 보라. 그게 그 편집자의 주 그 사고 방식인데 그 동성애자들이 뭐 인격이 무너집니다. 자기 몸속에서 자기 안에서 그게 확 좌절감이 와버려요. 그 심리적 완전한 좌절감이 와서 자신도 자신을 인간으로 생각 안 해요. 실제로. 인간으로 살면서도 그게 뭐야?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져 버려요. 그게 자기 몸속에 자기가 뭐라 그 속에 자기의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사실 내가 말이 사람이지 그 모양이 사람이지 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많은 동성애자들의 그 고백이에요. 내가 말이 사람이지 난 사람이 아니다. 그게 뭐 인격적 좌절이 있죠. 격이 그 동물과 인간의 그 카테고리 그 범주가 다르고. 인간과 하나님의 범주가 다른데 그 범주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물론 뭐 육체적 뭐 질병 같은 질병이지만 말이죠. 28절. 또한 그들이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번은 뭐 생각입니다. 버림받은 생각.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이 마인드에 말이죠. 하나님이란 것은 아예 들어오는 것 다 거부감이 일어나요. 죄인들은 누구나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합니다. 지식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과학적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뭐 교양을 추구합니다. 그런 지식을 막 추구해요. 잡다한 세상 지식은 더 많이 듣고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다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식 속에 누구는 배제하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합니다. 모든 학문에는 하나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천체를 봅니다. 그게 천하로부터도 하나님이 저걸 만드시고 운행하셨다는 것은 아니 가정 속에서도 100가지, 1000가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속에서 다 지웁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제 기본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거죠.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생명의 신비를 연구합니다. 그걸 막 연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온면 솜씨를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러나 애당초 가설에서 제외시켜버렸네요. 언어학자들은 말과 글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언어의 본질을 연구한다고 예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뭐 언어가 있느냐, 뭐 벌에게는 언어가 없느냐, 벌에도 의사소통이냐, 그거 연구하는 게 언어학입니다. 벌에게 있느냐. 요즘 이제 뭐 좀 확장돼가지고 유인원들, 돌고래, 벌, 뭐 이런 거 있죠. 난 언어학이라고 그래서 나는 영어 좀 배우려고 언어학 수강을 들었지. 언어학이 전혀 다른 학문, 처음 해보니까. 그 언어학이란 건 영문학 그 필요 없어요. 국문학, 문학, 전 인문계를 다 듣는 과목인데, 언어학이란 게 언어의 본질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뭐 언어가 있느냐,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파리야, 초파리는 뭐 왜 이렇게 노는가, 거기에 의사소통의 뭐 수단이 있는가. 그 내가 보니까 이건 자세히 보니까 인문학이 아니라 사실 자연과학이더라고요. 영역이. 뭐 돌고래 초음파는 몇 번 그런 거 연구해. 그래서 그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독수리는 어떻게 뭘 잡아내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뭐 제비는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 무리들인가? 뭐 그런 거 연구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뭐 연구해. 그 언어의 본질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학문 속에서, 인간의 학문 속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인간의 학문 속에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논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없죠.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아니, 무슨 생각할 때, 하나님 먼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고려하고 있습니까? 집을 이사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뭐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돈이에요. 아 장래성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고려 사항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고려 세상에 하나도 없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고려사항이. 그 신자들이 그 정도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예 뭐 자기들이 어떤 의사결정 뭐 할 때 고려 대상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안중에 높다가 자기들이 다 계획하고 생각대로 다 하다가 일이 이제 잘 안 풀릴 때, 꼬일 때 말이죠. 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냐. 그때서야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강구하고 울부짖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줍니다. 버림받은 생각 속에서 건전한 행실과 정상적인 삶이 영위될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Reprobate mind, mind. 어떤 마인드죠?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에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아니라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면 누구나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 행동을 낳아요. 29절, 31절 쫙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는 이들의 버림받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 그거다, 이거란 거죠. 그게 뭡니까? 모든 불의와 은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함과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수근함, 뒤에서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없인 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뭐, 읽기 훔찰 정도로 31절까지 나오죠. 이게 뭐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버려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된다 이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면 어떻게 돼요? 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유한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위대한 그레이맨 위대한 자가 되고 스트롱맨 강건한 자가 되고 마이티맨 용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레이스맨 또 덕 있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뭐 은혜로는 그레이스풀 우먼 이런 여자가 되고 말이죠. 거룩한 여인이 되고 뭐 이래 되는 그렇게 되는 건 뭐랍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돼요.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한 일로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 하약이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 무슨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에 버려둘 때 그렇게 되는 자. 자동으로 그래야 된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든지, 아무리 가정을 철저히 받든지, 아무리 돈이 많든지, 아무리 권력을 잡았든지, 상관없이 이런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계급은 지금 뭐 사장인지 회장인지 장관인지 몰라도, 뭐가 그 사람 하지하기 어려운 자고, 긍휼이 없는 자고, 언약을 어기는 자고, 본성에 예정이 없는 자고, 이런 자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에 그렇게, 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면은, 진리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면은, 그 사람은 뭐죠? 온유한 자가 되고,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뭐, 이래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그 생각 속에 누구를 두느냐죠. 하나님 누구를 싫어할 거라.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죠. 29절, 31절이 된다 이거죠. 29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한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없인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역이 오른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게 전부 다 버림받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란 겁니다. 이런 행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런 행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거죠. 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가난해서 나오는 생실이 아니다. 그런 현상이 아니다. 그죠?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 아니란 겁니다. 불의, 사악함,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등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생긴 일도 아니고, 교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함으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고로 이런 문제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아니면 우리 속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꼭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원하시는 이라 이래 번역된 게 하나님 뜻이니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해요.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이고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그 사람 됨됨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그 사람 됨됨이에요. 건전한 생각을 지닌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버림받은 생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죠. 잠언 3장 7절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 12장 1절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너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닌 이들입니다. 우리는 we have the mind of Christ.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we have the mind. 우리는 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지식을 거부하면 포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의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른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진리의 지식,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죄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종교적 열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가 그것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포로가 된다. 셋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멸망합니다. 하나님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주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멸망한다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했습니다. 지식을 거부할 때 하나님 역시 그를 거부합니다. 성경 경고하기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냐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남은 건 뭐냐?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넷째, 자기 내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거부하면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이루질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를 나와도 진리의 지식이 이루질 못한대요. 이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루지 못하느니라.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라고 되는 게 이제 영어 킹경 성경에 The knowledge of the The knowledge of the truth. 예. 진리의 지식이죠. 우리는 약간 풀어서 번역했고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이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부패하기 때문에 겁니다. 성경 지식이 교양이나 상식 정도로 치부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 사람도 성경 좀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좀 성경 좀 읽고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 좀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지금 수준이. 뭐 주일학교 교사나 시킬 수 있다. 집사나 장로는 이제 시킬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코 진리 지식이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되는 기념으로 성경을 또 가려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뭐, 이러고 있고.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 지식이 이루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번제 헌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였노라. The knowled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보다 이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적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늘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더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32절로 갑니다. 로마 1장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요, 이런 거 들으면 죽어 마땅한 자라고 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뭐 고위공무원인데 뇌물 받아먹었다라면 이런 쳐 죽일 놈이래요. 신문 보면 더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뭐 스캔들 터지면 이런 나쁜 놈 죽일 놈들 뭐 이래. 자기들도 다 그 심판이 뭐란 거야? 죽음에 해당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자기한테 터지면 해당 사이 달라지겠죠? 그 남들이 했다고 그러면 어때요?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하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그러고, 응? 농담을 해도 몰잖아요. 사람들은 죄의 사실,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입으로 입으면 뭐, 자기도 모르게 수십 분, 일년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수십 번 고백할 겁니다. 신문 딱 펴놓고 뉴스 딱 들을 때는요. 저런 죽일 놈 소리 안 나오는 놈이 별로 없단 말이죠. 남의 비리나 부정이나 이걸 들을 때 말이죠. 혀를 차고 막 걱정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예의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또 사형제도 막 폐지하자고 또 이런 주장이 막 나옵니다.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데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그래요. 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은 뭐냐면 살인자거든요. 살인자의 거짓말장이네요. 마귀의 자녀들은 뭐냐? 살인자, 자기 자녀들 보호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보응하는 게 아니라 보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면 보응하자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귀의 편에 서면 뭡니까? 자기 자녀인 살인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 편에 서는 게 뭡니까? 사형제도 폐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공의의 편에 서는 게 뭡니까? 사형제도 찬성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동으로 사형제도 찬성자들이 되는데 목회자들까지도 오늘날 보면 사형제도 폐지에 막 사인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서명운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가치가 썩어 빠진 거죠, 한마디로. 왜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주장하겠습니까? 마귀는 뭐냐,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살인하면 잘했다고, 그, 아무리 살인해도, 안 죽게 해주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한테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그 뭐냐,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건 다 안다 이거죠. 다 안다 이거. 이건 고대든 중세든 현대든 근대든 다 상관없다 알아요. 앞으로도 다 합니다. 시대에 상관없고 막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북미 사람이든 다 안다 이거죠. 이건 지역이든 문화와 언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건 본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런 천벌 받을 놈 다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거에 죽어 마땅한 죄를 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하면서 기뻐해요. 아, 누구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그 기뻐함, 그 유유상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본성에 거슬러서 행동하게 하신다. 그게 감성이든 지성이든 다 본성을 거슬러 일어난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할 때 하나님 역시 그를 버려두시고 거부하신다. 죄는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형성되는 문제다. 고로 죄의 문제를 발견하면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저희가 경고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바른 영적 가치관을 지니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두기를 제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든 것들 다 참 가장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